7절 말씀 또 14장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10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한 달 전에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식으로 강도사 인허를 받고 강도사 인허를 받으면 우리 교단에서 강도권을 공식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오후 예배 설교를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떨립니까? 여러분 강도사님인데 자꾸 전도사님 실수하시죠? 저도 많이 실수했는데요. 그때마다 벌금을 내시면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 이제 그동안에 한 달 정도 계속 오후에 다른 행사들이 있어서 말씀을 못 전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공식적으로 하면 데뷔 설교가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VIP 초청을 했는데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모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모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손병민 강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히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긴장을 많이 하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앉아있다가 원고를 다 쏟아가지고 지금 짬뽕이 되어있습니다. 네. 네.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카드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하나는 무조건 100만원을 얻을 수 있는 카드와 하나는 빵원이거나 아니면 200만원 이 두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 카드를 내밀었을 때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100만원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0만원을 얻을 수 있는 걸 택하겠습니까? 있어야 본전입니까? 저는 이왕 얻을 수 있는 거 100만원만 받자 해서 저는 첫 번째 카드를 택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100만원을 잃을 수 있는 카드가 있고요. 하나는 빵원 또는 마이너스 200만원이 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전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마이너스 200이 되면 어떡하죠?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고르기가 아까 전과 지금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아까 전이 좀 더 쉽죠. 왜냐? 최소한 손해는 없으니까. 네, 제가 이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두 번째 상황 마이너스 100만 원 또는 0원이나 마이너스 200 중에 고르라야 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선택을 못했습니다. 왜냐? 왠지 마이너스 200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못했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런 카드를 고르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어떤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언가를 골랐을 때에 얻게 되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이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기회 비용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예, 이제 넘겨 주셔도 없어도 됩니다. 예,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지불해야 되는 어떤 비용을 말하는데, 모든 행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에는 이런 대가, 즉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덤에 가서 눕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모두가 이 기회 비용 안에 삶이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늘 최소한의 어떤 손해, 최소한의 손해를 보려고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또는 재판과 법까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카드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이익은 최대로, 손해는 최소로, 꼭 뭐 보험 광고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인간의, 사람의 심리가 여실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유명해지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단어들인데, 만약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능력이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손실 또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된다면, 감히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부자가 인생의 손해가 되고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준다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유명함과 유능함,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엄청난 이익과 자신에 대한 자기 만족을 주기 때문에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라면, 그것을 중요시하는 시대라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답인 것이죠. 정답, 모범 답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며 살아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대충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 어떤 그런 인생에 지난 깊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잘되기를 고민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매일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어떤 수직적 상승을 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위해서, 그런 인생, 나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백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옳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헌신하는 삶인데, 그렇다면 이 헌신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인가,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헌신은 먼저 나의 논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논리,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입니다. 두 아이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 아이가 싸우는 상황에서 그 동네의 현자가, 현명하다, 지혜가 많다는 그 현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두 아이가 열심히 싸우는 것을 이 현자가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두 아이의 말이 다 맞아요. 다 맞아서 그럴싸하게 보였습니다. 아, 왜 싸우는지 이해도 되고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고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두 아이가 이 현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아저씨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 빠지세요. 우리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저씨 빠지세요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그 두 아이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 두 아이가 싸우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이 우리 지구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아,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에 해가 떠서 서쪽에 해가 집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싸우는 이유는 그겁니다. 태양이 언제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가, 이걸 두고 싸우는 겁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뜰 때 태양이 가장 큽니다. 일출 때 보면 태양이 이만하게, 멀건 태양이 가나게 떠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첫 번째 아이의 논리는 이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더 커 보이지 않느냐.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는 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언제 가장 뜨겁냐는 거죠. 머리 위에 있을 때 태양은 가장 뜨겁다. 맞습니까? 그러면 불도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두 아이 말 중에 누구 말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언제 태양이 제일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머리 위에 있을 때입니까? 해가 뜰 때입니까? 언제 태양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둘 다 똑같다죠. 늘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보이고 느끼기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현자는 설명을 하였지만 이 두 아이는 절대로 서로의 논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면서, 그 상황을 떠나가면서 현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자기 논리에 빠지면 주위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논리에 빠지면 고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26절에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다 미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경로여친, 어른들을 공경하고 노인을 또 받들어야 되는 이런 사회인데, 만약에 교회에서 지금 당장 부모님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어떤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 다 버리라, 다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다가 또 그 다음 절에는 보면 망대를 태우는 자처럼 계산해보지 않느냐, 계산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러 가는 자가 상대방을 헤아려보지 않겠느냐, 헤아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논리로 생각해보라고 또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을 이야기하셨을 때 과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주위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불쾌하면서 야유와 비난까지 쏟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안 아닌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구원 받으려면 지금 당장 가서 집 다 팔고 차 다 팔고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구원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발하는 자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논리, 인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논리와 너희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아, 계산해보라, 헤아려보라. 그렇지 않고 행하여 중간에 포기하면 오히려 너희는 비난거리가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나를 따르는 것에 대한 기회 비용을 따져보라는 말씀인 거죠. 어느 것을 더 가치 있게 볼 것인가? 너희의 생각이 중요하느냐? 너희의 논리가 중요하냐? 그렇다면 따져보고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많은 논쟁들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워하며 그 자리를 떠나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틀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진리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 너희는 다 미워하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논리보다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나의 말에 따르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나의 경험이, 내 머릿속의 논리가 때로는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성과 논리에 빠져버리면 신앙의 성장을 막고 나의 온전한 헌신을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내 인생에 모든 것을 걸어도, 내 전부를 드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만큼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인생은 가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나의 생각, 나의 논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온갖 잡스러운 생각, 계산된 헌신, 높아지려는, 알려지려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나의 모습을 아시고 기억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십니까? 누군가의 나의 헌신을 알아주기 바라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우리 인생은 족한 것입니다. 내 논리를 버리면 헌신은 쉬워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논리보다 뛰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방법이요, 헌신인 것이죠. 두 번째는 헌신은 종교적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 교회에서 사역할 때 스스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목사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찬조를 하고 또 그는 늘 자신의 월급날이 되면 무언가를 사서 몰래 목사님 사택에 가져다 두 번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받기만 할 줄 알지 목사가 저러면 안 돼. 온 교회 성도를 찾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이 근 1년 반을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교회가 온통 시끄러워진 것이죠. 교회를 힘들게 하면서 자기 직장의 직원에게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과 밖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헌신이고 위선입니다. 위선이란 사전에 보면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짓이나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다. 유명해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착한 행실의 목적이 나의 높아짐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신은 종교적 위선이 되고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높아짐을 위한 그런 헌신은 종교적 위선인 것이죠. 12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사시고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위선이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이 헌신이라고 말하는 행동은 차라리 헌신을 하지 않을 때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그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맡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며 하시기 바랍니다. 또 헌신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어지고 요구되어지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이 부담이 되십니까? 나에게 다가온 헌신의 요구가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계산하고 따져보십시오. 결국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헌신의 기회가 온다면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유익한 것입니다. 지금 헌신하는 것이 만약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잔치의 윗자리보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25장 14절 이하의 내용 열 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두 달란트 받은 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일을 맡은 일, 그곳에 헌신하였던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이름을 남기고 높아지려거든 왜 교회에서 헌신하십니까? 이름을 위하여 나의 높아짐을 위하려거든 오히려 사회에 가서 봉사를 하시고 사회에 많은 물질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나의 높아짐에게는 교회 헌신보다 100배는 빠를 겁니다. 세 번째 헌신은 외적인 성장보다 내면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담배를 보면 경고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담배에 붙어있는 경고문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외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어느 분이 막 외우고 계시면 좀 이상하겠죠. 네. 저도 사실 담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슈퍼에 가니까 50종이 넘는 담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배꽝마다 붙어 있는, 그 경고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나 피고 계신 분 있으면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배가 이 폐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경고라고 미국에서는 사진까지 붙여놨습니다. 담배를 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사진까지 붙여놨는데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 왜 그리 많을까요? 왜냐하면 당장 내 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현상이 내 눈에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선에서 이 담배의 효능은 나쁜 것밖에 없는데 이 담배의 효능은 치아 부식, 입냄새, 니코틴 중독, 후두암, 폐암 심각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겉으로 금방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담배에 붙어있는 문구가 원래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써있다면 어떨까요? 경고, 흡연은 얼굴 피부의 급격한 노화, 그리고 탈모, 기미 주근깨 주름의 원인, 턱선의 변화, 허리에 3인치 늘어나고 뱃살이 4인치나 늘어나, 이렇게 써있으면 당장 우리 여성분들부터 다 끊을 겁니다. 근데 사실 심각하기는 이런 모습, 이런 것보다 폐암이나 이런 것이 더 심각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할까요? 당장 내 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 눈에 확 드러나는 담배를 펴서 갑자기 허리가 이만큼 굵어지고 얼굴에 주름과 기미가 막 생긴다면 누가 피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 보이는 것을 그냥 좀 더 있어보자 식으로 넘기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내면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 더 신경 쓴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신경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우리의 인간의 어떤 특성이 우리 헌신의 모양도 바꿔버렸습니다. 헌신은 그 자체로 중요한 거죠. 어느 분의 그 카카오톡이라는 거기에 보면 세신보다 좋은 헌신이라고 써놓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 그때그때 좀 웃기도 했는데 헌신은 사실 그 모양으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헌신의 모양이 점점 인간적인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성기는 그런 헌신의 모양이 사람들이 잘 알아주고 사람들 눈에 잘 띄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점점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헌신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쭉 그것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영원한 내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면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할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왕도 주인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겠다라고 결단은 잘하지만 내가 이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는 결단도 필요한 것이죠. 헌신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결단 또는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합치실 때 온전한 헌신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신은 하나님께 나의 내적인 정성과 마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섬김 또는 헌신이 점점 나의 경력과 실력인 것처럼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이런 현실적인 섬김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 행위였을까요?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처럼 소금이 자기의 목적에 맞게 짠맛을 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헌신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하며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것,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제자는 제자다운 헌신을 보이는 삶, 그때 제자다운 헌신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도 혼자 소금병에 담겨 있으면 아무 볼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금이 빛날 때는 언제입니까? 음식에 적당히 들어갈 때. 음식에 적당히 들어갈 때 이 소금으로 인하여 그 음식은 빛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음식은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 혼자 있을 때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에서 교회를 빛나는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제자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즐기고 맛을 잃어버리며 교회를 혼란스럽고 곤란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헌신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금을 비유하시면서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어떤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탁월함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알맞은 헌신, 온전한 헌신은 공동체를 살리고 빛나게 하는. 그렇지만 과욕과 나의 만족을 위해 세워진, 이루어진 헌신은 오히려 곤란하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나의 내면의 성장을 먼저 세워가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또 사람의 눈에 많이 보이는 자리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상하지 않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인 것이죠.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꿈틀꿈틀거립니다. 나의 속사람은 계속 충동질합니다.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나를 우쭐대게 만들고, 나를 높이려고. 나의 속사람은 나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위해서 먼저 나의 외적인 것을 가꾸기보다 내면을 가꾸는, 즉 하나님만 만나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로서 내 속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꿈틀대는 본능을 눌러야 합니다. 나의 내면의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한,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밟고 일어서라, 밟고 넘어서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제가 위에서 본문으로 잠깐 언급했던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헌신은 나의 논리를 버리는 것이고, 헌신은 종교적 위선을 버리는 것이며, 헌신은 외적 성장보다 내면의 성장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생각과 고집은, 나의 논리는 모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거짓된 모습은 없어집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행위보다 마음을 드리게 되고 내 마음을 보이는 것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적 위선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때로는 위선적이고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짜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헌신은 곧 멈춰지고 자신의 마음을 곤란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헌신은 곧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헌신을 회복하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미워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게 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이루어드리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